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번 겨울이 미국 공중보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어제 미 상공회의소 재단이 개최한 화상 대담 행사에서 12월과 1월, 2월이 험난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다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는 이전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리적 범위와 가파른 증가 속도 등을 우려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선 하루 2천여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확진자는 20만 명이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시사지 애틀랜틱이 운영하는 코비드 트래킹 프로젝트의 트위터 계정은 어제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가 10만 226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로 입원 중인 환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미국 내 병원들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상 부족 현상을 맞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인사들의 체포와 실형 선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홍콩의 반중 매체 사주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인은 어제 사기 혐의와 관련해 회사 관계자 2명과 함께 경찰에 출석했다가 기소돼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이어 오늘 법원이 보석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라인은 다음 공판이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경찰은 빈과일보가 모 회사인 넥스트 디지털의 본사 사무실에 대한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라이딩이 이 사무실에서 반중 세력을 지원하는 자금을 결제했다는 게 홍콩 경찰의 주장입니다. 라이는 지난 8월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보석 석방된 바 있어 최종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현지 언론 등은 전했습니다. 연쇄 추락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미 보잉사의 737 맥스 기종이 조만간 첫 상업 비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의 아메리칸 항공은 오는 29일 뉴욕과 마이애미 노선에 해당 기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737 맥스는 추락 사고가 발생한 이후 운항이 중단됐지만 미 연방항공청 FAA는 지난달부터 운항 재개를 허가한 바 있습니다. 보잉사 등은 당시 사고의 원인을 일부 조종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지목하고 개선 작업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메리칸 항공은 해당 기종이 투입되는 노선의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미리 고지하는 한편 원할 경우 수수료 없이 항공편을 변경해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37 맥스는 737의 4세대 기종으로 2017년 첫 상업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다만 2018년 10월 라이언에어의 737 맥스 기종이 인도네시아 해상에서 이륙 13분 만에 추락해 탑승자 189명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어 지난해 3월엔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으로 157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1,000명 이상의 중국 연구원들이 미국을 떠났다고 미 법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존 데머스 법무부 국가안보 담당 차관보는 어제 미국의 아스펜 연구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중국 정보 요원들에 대해 미 법무부가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여러 소송을 제기하자 이들 연구원들이 출국했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데머스 차관보가 언급한 1,000명은 지난 9월 중국 군부와 연계된 것으로 지목돼 미국 비자가 취소된 1,000명의 중국인과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노골적인 정치적 박해이자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인종차별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선 미국의 새 행정부와 관련한 중국의 첩보 요원들의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윌리엄 에반이나 미 국가방첩안보센터 국장은 중국의 요원들이 이미 바이든 당선인 측 인사들과 이들의 측근을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에서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능이 오늘 실시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서 49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한 이번 수능은 전국 86개 시험지고 1,383개 시험장에서 치러졌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이날 모든 수험생에 대한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시험실에 들어가도록 했으며 미열이나 기침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들은 별도의 시험실에서 수능을 보도록 했습니다. 교육 뉴스 함재합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한국의 주권 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고 황해도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의 핵심 축이라고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일본 3자 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 네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1일 미한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OC Alliance is the linchpin of peace. Security and prosperity in the Indo-Pacific region.
네퍼 부차관보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한미동맹 평화 컨퍼런스 둘째 날 화상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70년 이상 이런 관계가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매우 중요한 지역이자 현재와 미래 전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비전은 한국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 정책과도 정확히 궤를 같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promoting common objectives in the Indo-Pacific, a region of great importance to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미한 동맹에 대한 강조는 중국과의 비교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네퍼 부창하보는 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한국의 최대 교육국이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교육국 2위라는 사실은 쉽게 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미국 기업들의 투자는 자동차와 가전제품, 항공기 등 한국의 가장 크면서 중요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한국에 대한 투자가 적은 중국에 대해 미국과 같은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한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3%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investments of American companies over the decades in South Korea have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some of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industries.
네퍼 부창한보는 또 한국 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 70주년을 맞는다고 언급하면서 이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맞선 미국과 한국의 용맹한 작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네퍼 부창한보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협력의 중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세 나라의 공통의 이익을 토대로 양자, 삼자 안보와 기타 협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할 방법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ursue bilateral and trilateral security and other cooperation with South Korea and Japan.
네퍼 부차관보는 최근 한국과 일본이 두 나라의 입장 차이를 다루기 위한 진지한 논의를 한 것이 고무적이라며 두 나라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길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젠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주한미군 전우회와 한미동맹재단이 2일 한국전 7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한 한미동맹 평화컨퍼런스 둘째 날 행사에 화상으로 참여해 한미연합사는 동맹의 심장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진행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이 사안은 한국의 주권 문제와 결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not about sovereignty. Far from it. It is about a change in the lead for the alliance. For the alliance.
주권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점과 동맹을 위함이라는 반을 두 번씩 언급하며 강조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정작권 전환은 동맹을 위해 어느 쪽이 주도할지 결정하는 변화일 뿐이라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나 시기 등에 함몰돼 미래연합사를 이끌게 될 한국군 출신 사령관 역량 양성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미국 수뇌부와의 소통 부족 등에서 촉발될 수 있는 변수는 사령관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어 한국 측이 전작권 전환 일정을 앞당기기를 원한다면 조건들을 완벽히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더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급한 방식을 취한다면 분명히 후회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향후 연합사령부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Very importantly, and do not face any other military threats requiring the combined capability.
연합사 존속 여부는 북한의 위협 종식이라는 것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서 북한 이외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는 군사적 위협과 이에 대처하기 위한 미한 양국의 역량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날 대담에 참여한 존 틸러리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과 한국의 충분한 논의를 강조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포함해 두 나라 관계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중요한 건 두 나라가 합의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겁니다. 각 당사자가 영내 위협과 접근법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틸러리 전 사령관은 이어 미한 동맹 관계는 형제로 부를 정도로 충분히 성숙했다면서 그러나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의견 불일치는 있을 수 있다며 입장차를 완화하고 미래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브룩스 전 사령관의 의견에 공감한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세 차례나 시한 기반으로 추진했지만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면서 두 당사자가 합의한 조건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측 발제자로 참여한 김동신 전 국방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과 미한연합훈련 축소를 우려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에 대처하기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핵공유협정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없을 경우 핵무장을 통한 핵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김 전 장관은 특히 최악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은 핵무장을 통해 핵전쟁 예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틸러리 전 사령관은 최근 미국의 전술핵 한반도 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대한 논의가 한국 사회에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담론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핵 우산 공약에 대한 신뢰가 약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at tells me that there's a lack of confidence in the nuclear umbrella that's been promised by the United States. And so confidence commitment is in my view very important issue.
미국의 핵 억지력 공약 이행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 같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행사에 앞선 축사를 통해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군사력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Combined Forces Command remains fully committed to providing a ready, credible, and enduring combined defense posture.
에이브럼 사령관은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없이 강력한 미한 연합 방위 전력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억지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켜왔으며 미래 어느 시점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2일 미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브루킹스 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한 동맹은 매우 강력하고 2만 8,500명의 주한미군과 세계적으로 훌륭한 한국 군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이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관련 능력의 발전을 이룬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과 한국, 일본의 연합 억지력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또 북한이 내부적으로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북한이 향후 어느 시점에 도발할 것으로 예상하느냐고 묻는다면 매우 가능성이 크다고 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 그런 도발을 일삼아온 역사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밀리 의장은 미국이 북한의 상황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봉쇄 조치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경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재정과 외환보유고가 바닥나고 시장에서는 수입품이 사라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막기 위해 국경을 봉쇄한 조치는 UN의 무력 봉쇄 조치에 버금간다고 윌리엄 뉴콤 전 UN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
Looks like a self-imposed blockade enforced by North Korean's own armed forces. It's the same kind of blockade that could be imposed.
뉴콤 전 위원은 1일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화상 세미나 팬데믹 이후 북한 경제 전망에서 현 상황은 북한이 자국 군대를 동원해 스스로 봉쇄 조치를 취한 것과 같다며 유엔 안보리가 유엔 헌장 7장 제41조에서 제42조로 봉쇄 수준을 높인 것과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유엔 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 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는데 41조는 경제관계와 외교관계 단절 등 비군사적 제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때 41조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래도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 무력 사용을 담보하는 42조로 넘어가게 됩니다. 뉴콤 전 의원은 북한이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과 주로 국경을 통해 무역과 밀수를 하는데 국경 봉쇄로 이러한 활동이 중단되면서 상당한 무역 충격이 일어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기간에 되돌릴 수 없는 국민소득 감소와 경제 전반의 연속적인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콤 전 의원은 북한 당국이 현재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면서 중앙통제를 강화하려는 자멸적이며 모순적인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의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사장을 지낸 토마스 번 코리아소사이티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코로나 충격으로 북한의 공공재정이 바닥났으며 재정 완충제도 없고 신용에 대한 접근권도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 국가들이 경제난 때 도입하는 전통적인 방법인 통화와 외환 정책을 북한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coronavirus shock has pushed North Korea's public finances to the edge with no fiscal buffers and no access to credit to cushion the blow. There's no orthodox policy buffers, monetary or exchange.
권 회장은 따라서 북한 정권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 정부를 쥐어짜는 정책을 올해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를 열고 한해 예산을 발표하면서 도시, 군들이 자체 수입으로 지출을 보장하고 국가 예산의 25%를 채우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에 번 회장은 주목했습니다. 번 회장은 또 북한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17년 만에 국채도 발행했다는 보도도 언급하며 이마저 실패로 돌아간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은 자국민들에게조차 신용적자를 겪고 있는 독특한 국가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일반 주민들도 코로나 봉쇄로 인한 경제난을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중 국경지대에서 무역 감소는 시장 활동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I've always thought that big famine wouldn't happen again. Because of back then there wasn't any trade. Now there's a lot of trade between villages.
브라운 교수는 과거에 비해 시장 활동이 활발하기에 북한에서 대기근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이제는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해 북한 내부 거래도 중단돼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 단체 코웨이드의 대표이며 1995년 북한의 대규모 홍수 때부터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펼쳐온 카타리나 젤웨거 씨는 일반 주민들이 국경 봉쇄에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북한 내부 상황을 전했습니다.
Markets, if they still operate, are now mostly stocked with local goods. Imports from China and other Asian countries have stopped.
제웨거 대표는 많은 장마당이 폐쇄된 가운데 여전히 운영되는 곳은 북한 현지 물품으로 채워졌다며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입은 끊겼고 공공배급제는 일부 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양의 수입품 상점에서 설탕, 식용유, 커피, 유제품이 모두 동이 났고 지방에서는 북한산 물품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들은 자재와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오지 못해 가동이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북한 원화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포착되는 가운데 평양의 상점과 식당들은 외화를 받기를 꺼려하고 외국인들은 하루에 미화 100달러 이상 환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젤웨거 대표는 전했습니다. 이같이 경제가 곳곳에서 이상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국경 봉쇄가 풀리고 북중 교역이 재개될 경우 얼마나 빨리 북한 경제가 회복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유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은 북한의 봉쇄가 길게 지속될수록 외부 거래망을 다시 구축하기 어려워진다며 국경이 다시 열려도 경기가 천천히 살아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Is possibly financing this very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 that North Korea is running. So there could be transfers here from China to
반면 스테판 해가드 캘리포니아 주립 샌디에고 대학 교수는 북한의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중국이 현재 메꿔주고 있을 것이라며 암암리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물품과 자금이 전달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또 국경이 열리면 특히 불법 활동 등을 통해 북한 경제가 매우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북한의 초특급 방역 조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제공이 북한의 문을 여는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북한도 이를 반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할 수 있는 겨울철에 대비해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북한의 방역 초특급 단계는 3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는 조치입니다. 조선중앙방송은 이일 초특급 비상방역 조치 복원에 맞춰 중앙비상방역 부문에서 비상방역 규율과 질서를 철저히 엄수하도록 강하게 대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봉쇄 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내 취약계층의 삶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개발계획 평양사무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앞서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이 내년도 지원계획에서 북한을 제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Very 지원 규모가 북한 주민 1인당 1달러만 돼도 식량과 필수적인 의료품, 산모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는 주민들이 그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기샤픽 전 세계보건기구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특히 지역별 생활 수준 격차가 큰 북한이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길지 의문이라며 이번 겨울이 고비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 주민을 우려된다는 겁니다. 샤피 전 담당관은 엄격한 이동 제한 조치 때문에 수월하지 않지만 최근 평양에서 의료진들이 양강도 등으로 의료 지원을 가는 등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장기간 격리와 소독 절차를 거친 비공식적인 식량과 필수적 물품을 지원받더라도 턱없이 부족한 물량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의 장기화하는 극단적 코로나 방역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건 취약한 주민들이라고 데니엘 월츠 전미 북한위원회 국장은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장기간 국경 폐쇄와 이동 제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 주민에게 큰 어려움을 안기며 북한의 부족한 식량과 기초생활용품 등의 부족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사회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결핵약 등 의약품이 필요한 주민들은 지금 당장 부족 사태에 시달리고 있을 것이라고 월츠 국장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코로나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릅니다. 사픽 담당관은 의료체계가 열악한 북한으로서는 해외 전염병이 돌면 국경을 완전 봉쇄하는 것이 최선책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경 완충지대에 접근 인원에 대한 사살 지침을 내린 것도 북한이 코로나가 한 건이라도 발병하면 관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봉쇄 조치가 코로나 유입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샤픽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저소득 국가 등 백신을 공평 분배할 것이라는 세계보건기구와 184개 나라로 구성된 코백스 퍼실리티의 제안을 꼽았습니다.
We believe that, or we have strong reasons to believe that there are very strong political orders from highest level.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불허하는 것은 최고위 층의 정치적 지시 때문이지만 백신 제공은 북한의 문을 여는 접근법이 될 수 있으며 북한도 이를 반길 것이라는 겁니다. 소바주 전 소장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국경을 봉쇄하는 조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북한 정권 스스로 취약한 보건 위생 수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소바주 전 서장은 북한이 주민의 안녕보다 체제 안전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도시와 지방 간 보건 시스템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의무화 착용 등의 방역 조치는 필수지만 국제사회의 지원마저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며 방역 체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츠 국장 역시 열악한 북한의 공중보건 인프라 상황을 감안해 균형 있는 방역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츠 국장은 하지만 대외무역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못한 것으로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세계적인 대형 제약회사인 존슨앤존슨 등을 상대로 폭넓은 해킹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제약사 등이 주요 공격 대상이라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터통신은 2일 북한 해커들이 최소 9개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공격을 시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9개 기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미국의 존슨앤존슨과 노바백스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특히 가장 많은 공격 목표 대상이 포함된 나라는 한국으로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과 셀트리온, 보령제약과 제넥신 등 4곳의 제약사가 포함됐습니다. 나머지는 이 통신이 앞서 보도한 영국의 백신 개발 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미국 보스턴의 베스 이스라엘 디코니스 메디컬 센터 그리고 독일의 튜빙겐 대학입니다. 통신은 이번 북한 해킹 시도를 조사한 4명의 의견을 인용해 북한의 해킹 시도가 지난 9월부터 시작됐으며 도메인 미미킹이라는 수단을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 웹사이트가 아닌 가짜 웹사이트를 만들어 목표 대상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을 속여 온라인 접속 비밀번호를 탈취하려고 했다는 설명입니다. 로이터통신은 해커들이 사용한 웹 도메인과 서버의 인터넷 기록을 확인한 결과 미국 당국에 의해 북한 해커의 수법으로 확인한 것과 동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신문도 이날 존슨앤존슨 등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를 보도하며 다만 이들의 해킹 시도의 성공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노바백스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위협을 인지하고 있다며 당국 기관 등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풍제약과 셀트리온은 각각 대변인을 통해 월스트리트저널에 해킹 공격을 받았지만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신풍제약은 북한의 해킹 공격이 이메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이 같은 해킹 공격을 통해 기밀을 탈취해 제3국에 팔아넘기거나 또는 해킹 공격을 통해 암호화한 업체 기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달 공식 블로그를 통해 북한과 이란 등 4개 국가가 지원하는 해킹 그룹이 백신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해킹 공격을 시도했다고 밝혔지만 당시에는 구체적인 업체가 어느 곳인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오득성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교역을 냉각시키고 일부 정치적 균열을 노출시켰다고 미 의회 산하 초당적 자문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최근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의문을 제기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회사나 초당적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를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대응이 양국 간 무역의 큰 걸림돌이 됐고 약간의 정치적 균열을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를 보냈고 두 정상이 5월 초 코로나 관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편지를 서로 교환하는 등 표면적으로는 서로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하고 수입을 엄격히 제한한 이후 양국 간 경제 교류가 급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중 교역량은 2019년 같은 기간에 비해 올해 1월에서 2월 사이 28% 감소했고 3월에는 55.5%, 4월에는 66.6% 줄었습니다. 또한 4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3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 외교부가 운영하는 싱크탱크인 중국국제관계연구소의 한 연구원이 김정은 위원장의 재등장 이후 김 위원장의 건강으로 인한 북한 정권의 지속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지도자에 대한 중국의 회의론을 잠재적으로 드러내는 일종의 외교적 모욕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대한 단연간의 강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4자 안보 대화협의체인 쿼드 결속 강화 계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의 캐롤린 바톨로뮤 부의장은 이날 보고서 공개 행사에서 올해 보고서는 중국이 증가하는 힘을 이용해 국제질서를 수정하고 자신들을 새로운 국제 위계질서의 최상위에 두려고 하는 방식들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The Commission's work this year illustrated ways in which China is using its growing power to revise the international order and place itself at the top of a new global hierarchy.
또한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미국과 기타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길고 복잡한 경쟁에 놓였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일이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행정부가 미중 관계와 관련된 모든 법률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기본으로 채택하고 미국이 중국에 있는 기업을 제재할 때 그 모기업도 제재하도록 할 것을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의회가 2000년 10월 설립한 초당적 기구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경제 관계가 국가안보에 갖는 의미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북한 정권의 과도한 코로나 대응과 한국 정부의 쌀 지원 수령 거부는 주민보다 정권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북한 정권의 정체성을 잘 보여준다고 탈북민들이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는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을 북한 당국에 촉구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80일 전투 등 자립과 당에 대한 충성심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에서 북한 식당 지배인을 하며 대북 사업가들과 자주 접촉했던 탈북민 허강일 씨는 최근 중국 내 지인들로부터 힘들다는 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말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 중인 북한 당국이 최근 봉쇄와 국경 무역 규제를 더 강화하면서 공식 거래가 사실상 실종됐다는 겁니다.
요즘 뭐 난리 났대요. 저게 어디야 뭐 중국 상인들이고 지금 뭐 북한 쪽이고 뭐 중국 상인들 같은 건 지금 부도나는 회사가 지금 뭐 부지기수라고 하더라고요. 단독. 왜냐면 지금 북한하고 거래하던 회사들이 지금 뭐 돈을 못 버니까 월급도 못 주고 해서 뭐 공장들도 문 닫고 뭐.
허 씨는 북한 파견 노동자들을 고용한 단둥 동강부근 중국 업체들만 밀려드는 주문으로 호황을 누릴 뿐 북한 내부와 임가공을 하는 업체들은 물품과 원자재의 반입 반출이 막혀 당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보면 10월 한 달간 북한과 국경을 접한 랴오닝성과 지린성을 통해 거래된 품목은 전기, 제열역이 유일할 정도로 북중 국경은 사실상 얼어붙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경 봉쇄를 더욱더 강화하면서 최근 북한 주민들의 경제 기반인 장마당 물가마저 요동치는 등 주민들의 삶이 더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의 지난 27일 국회 보고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코로나 방역을 위한 물자 반입 금지령을 어긴 핵심 간부를 처형하고 코로나로 인한 오염 우려로 어로와 소금 생산을 중단하고 최근엔 평양과 자강도도 봉쇄하는 등 비합리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식량난을 겪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지난해부터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해 추진한 쌀 5만 톤 지원 사업이 북한 당국의 거부로 무산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수뇌부의 과도한 조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해 쌀 수령 거부는 미얀 연합군사훈련 등 정치적 이유였지만 올해 이른바 삼중고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지원을 거부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에 사는 탈북민들은 그러나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이런 북한 당국의 비합리적 조치는 주민들보다 최고 지도자의 건강과 정권을 먼저 챙기는 북한 수뇌부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북부에 사는 북한 의사 출신 김마태 씨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민 국민들이 생활보다는 자기 국권 안전을 첫째로 여기는 정권이기 때문에 비민주적이고 비인민적이라고 말해야 되겠는지 이런 정권을 보고 그래서 참 그 정말 그 자기네 이런 그 안위와 그런 안락을 위해서 상당히 그 국민들의 그런 생명을 불모로 잡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 수뇌부가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자주 무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석탄 등에 관한 북중 무역에 관여했었던 북한 엘리트 출신 이현승 씨도 최고 지도자 보호 때문에 국가 전체가 봉쇄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온갖 지금 별 루머를 다 돌립니다.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 수뇌부를 향해서 이제 코로나를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막으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막았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마 그 쌀이 들어가도 되지 그런 북한은 뭐 아시다시피 모든 것이 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이 그 안전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씨는 또 전례를 볼 때 간부들이 주민들의 고통 등 부정적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기 힘들 것이라며 쌀 수령 역시 식량 상황이 괜찮다고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지금 그렇게 뭐 제외받고 힘들다고 해도 이런 그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굶주리고 이런 것들도 이제 보고가 안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쁜 이야기를 했다가는 계속 목이 잘리고 죽으니까 가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불편한 진실을 안 말할 때가 많단 말입니다. 북한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영국에서 탈북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박지연 진검다리 대표는 이런 비상식적인 코로나 대응과 쌀 수령 거부 등을 보면서 사회주의 선전선동의 허상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 중 눈물을 보이면서 인민대중의 복지를 가장 염려하는 것처럼 연출했지만 실상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비합리적인 조치로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복무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저는 북한이 뭐 지금도 자기네 본인들이 사회주의 나라고 굶어 죽는 사람 없다고 이런 선전선동을 계속하는 걸 보면서 진짜 사악함 거기에 대해서 느끼게 되고요. 또 이러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같은 체제는 선전선동으로 주민들이 피땀을 빨아먹는 그러한 악마 같은 그런 흡혈기라고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돼요.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제니퍼 바버 특별고문은 지난달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개최한 회의에서 이런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을 대표한 크리스토퍼 후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이 회의에서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내 인도적 상황에 관해 어떤 개선도 보지 못했다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완전히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특히 코로나 등 인도적 상황과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 당국의 국제 협력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노동신문은 이일 논설에서 80일 전투를 거듭 독려하며 불타는 충성심과 투쟁열, 자립자력의 가치로 당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걸입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어제 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대해 북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증진을 위한 법이라며 환영했지만 인권단체들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등 야당의 반발 속에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 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과 탈북민 단체들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적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영환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대표는 남북 합의서를 근거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남북 합의서에서 금하는 것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한다 돼 있는데 표현의 자유 같은 경우 헌법에 나와 있는 명시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인데 헌법 위에 법은 있을 수 없습니다. 헌법에 있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나 뭐 결사의 자유나 이런 거를 다 규제를 하는 게 느닷없이 남북 합의서가 튀어나와가지고 합의서가 헌법 위에 올려놓게 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합의서는 남북한 당국 간 약속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의 활동을 제약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탈북민 출신으로 대북방송인 북한개혁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김승철 대표는 이 법안이 근거를 가지려면 북한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헌법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 지역이 대한민국의 그 영토와 국민에 이제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 주민들한테 정보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이런 걸 보장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지금 정보를 보내는데 그걸 지금 의회가 무리하게 지금 밀어붙이는 거는 이건 아주 위헌적인 행위죠.
앞서 지난 2016년 한국 대법원은 대북 전단 살포를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남북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 개정 취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14년 10월 대북전단 풍선에 고사총을 발사하는 무력 행사를 한 적이 있다며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감한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선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영환 대표는 그러나 전단 때문에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는 논리는 과장됐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과잉 대응할 경우 감수해야 할 국제사회로부터의 비난과 제재를 감안할 때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로는 궁색하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는 더욱이 이번 개정안엔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정안은 살포를 금지한 물품에 인쇄 전단 이외 보조기억 장치와 금전을 포함시켰고 금지된 살포 행위에는 제3국을 거치는 행위도 집어넣어 단순히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행위만 금지한 게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접경지 이외 지역에서의 대북 정보 전달 행위를 통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이 돼 있고요. 북한뿐만이 아니라 국내 정치 체제나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비판의 자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든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관련된 법 취지가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세계 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이사장은 개정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북한 인권운동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며 민간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법이 존재한다는 자체가 북한 인권을 위한 모든 탈북민들, 그 외 뭐 NGO들을 말하자면 압박을 가하고 북한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자면 경제적인 비용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법이 존재한다는 자체는 그런 경제적인 지원이나 이런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운동 자체를 그만두라 이런 얘기거든요.
민주당은 단독 처리를 하게 된 이유로 군사분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2일 배포한 입장자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 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 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 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지난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남 담화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한국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직후 통일부가 관련법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하면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노동당 39호실 출신 고위 탈북자가 북한 정권을 도움는 중국과 러시아에 3자 제재를 가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야 한다고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악화시킨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 캠페인을 이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북자 리정우 씨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 디펜스 포럼 재단이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대북 제재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는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완성하고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북한 정권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 출신인 리정호 씨는 자신이 접촉한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경제가 1990년대보다 악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인 2017년 채택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는 대북 수출입을 차단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강력한 제재라는 겁니다. 2014년 망명해 현재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리정호 씨는 북한의 기만과 핵 개발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변했다며 대북 압박을 유지하는 일관된 대북 정책을 차기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Therefore, I hope the next administration will continue to maintain its policy of
리정호 씨는 다음 행정부가 김 씨 정권이 비핵화를 완료할 때까지 대북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길 바란다며 대북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김정은은 결국 구소련 같은 붕괴나 비핵화 둘 중 하나를 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강화 방안으론 대북 거래를 돕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3자 제재를 부과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That's because with North Korea's import and export markets and labor markets are locked.
중국과 러시아 기업의 3자 제재를 적용해 북한의 수출입 시장과 노동 시장이 차단되면 북한의 돈줄과 원유 공급이 막힐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견인 조치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거듭 제안한 데 대해선 성급한 종전선언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북한 정권을 위해 일했을 당시 받았던 교육에 따르면 북한이 추구하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주한미군과 전략자산 철수 구실을 제공해 무력을 통한 한반도 통일이라는 북한의 오랜 열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리정호 씨는 종전선언이 체결되려면 지금의 정전협정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에 관한 구상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end of war declaration were signed, the vision should be presented how and what
구체적으로 비무장지대 DMZ에 설치된 가시철조망과 수백만 개의 지뢰와 같은 한국전쟁의 상징물을 제거하고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며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제도가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는 겁니다. 리정호 씨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결정은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미북 협상은 정상 간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의 최후 수단은 핵으로 무장한 지도부를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군사적 행동일 것이라면서도 북한 정권의 생명줄을 조이는 경제적 압박 강화를 통한 대북 접근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리스는 동시에 정보와 다양한 사이버 공격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한 정권이 유지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차기 미 행정부가 출범 초기에 대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전 국무부 차관보가 강조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변화하는 대북 위협에 대응해 주한미군 배치와 역할 조정에 관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2일 북한이 아시아 영내에서 예측 불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차기 미 행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북한을 상대로 취할 조치를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re are always areas unpredictabilities and generally speaking
캠벨 전 차관보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스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미한동맹을 주제로 공동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발언하면서 출범 후 조기의 대북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차기 미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 후 오랜 기간 동안 대북 정책 검토 기간을 거쳤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이 시기에 감행한 도발이 결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 실행의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캠벨 전 차관보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 있어 대담한 조치를 취해왔다며 차기 행정부가 이런 측면을 계승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some boldness is appropriate in American foreign policy, particularly in Asia.
캠벨 전 차관보는 다만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한국 정부와 협의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리파벡 애틀란틱 카운슬 수석 부회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 역량에 상당한 진전을 야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대북 접근법에도 북한의 위협은 계속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양국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대북 정책 목표에 맞는 대담한 조치를 동맹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평가했습니다.
But the threat continues to grow. So I think this is a good time, as Kurt was suggesting.
파베 수석 부회장은 차기 행정부가 미한 양국의 동맹 미래에 관한 공동 전략 재평가를 조기에 실행할 시점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이 대북 정책을 결정하고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략 재평가를 통해 미한 양국이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역량에서 조정이 필요한지 상호 논의 과정을 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So I think this is the time I would start early on doing a joint strategic reassessment.
하지만 파벨 수석 부회장은 북한이 상당한 수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한 양국이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동맹 차원의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경우 영내 핵 위협이 더 중대해질 경우 동맹 차원의 전략 대여와 위협 평가를 거쳐 적대국의 새로운 군사 역량에 대응하기 위해 전반적인 연합 방위 태세를 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한 동맹이 대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배치 태세나 구성 변화 등 군사력에 집중한 논의를 먼저 진행해야 하며 이후 전시 작전권 전환 등 관련 사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파벨 수석 부회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짐 밀러 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은 대북 위협의 본질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한미군 역할과 배치 태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한 양국이 이 사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간국은 안보 환경과 도전 과제에 관해 공통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이것이 북한 위협과 한반도 병력 배치를 고려하는 기준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전 차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매우 다른 과정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의 고위 지도자들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에 관해 매우 직접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And having something that's perceived as fair by both the South Korean people.
밀러 전 차관은 미한 양국의 국민 모두가 공평하다고 인식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것이 여론과 지지일 뿐 아니라 동맹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4A 뉴스 지다켬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흑남 철수의 주역 레나드 라루 선장이 한국 정부가 선정한 이달 한국전 영웅으로 뽑혔습니다. 라루 선장의 선박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1일 지난 2001년 향년 87세 나이로 타계한 고 레너드 라루 선장을 12월 한국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라루 선장은 1950년 12월 중공군 참전의 영향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추진한 흑남 철수 작전에서 1만 4천여 명의 피난민을 구한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선장이었습니다. 16시간 동안 탑승 정원을 훨씬 초과한 1만 4천여 명을 태운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4일간 항해 중에 태어난 5명을 포함해 탑승자 전원을 무사히 경상남도 거제도로 옮겼습니다. 이 같은 성과로 메르디스 빅토리오는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구조한 배라는 기네스북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가보훈처는 당시 선박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단 한 명의 피난민이라도 더 태우기 위해 정원 60명인 메르디스 빅토리오의 군수물자를 버리고 피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라루 선장의 결정을 평가했습니다. 당시 메르디스 빅토리오에서 1등 항해사로 재직한 로버트 러니 전 제독은 지난 6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결정 뒤에는 라루 선장의 인류애적 신념이 작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enemy. He was a man that, in retrospect, just did the right thing.
러니 전 제독은 살해생전 라루 선장은 자유를 갈구하던 피라민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점을 승조원들에게 강조했었고 돌이켜봤을 때 옳은 결정을 내리는 고결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선박이 지나치게 과밀하게 될 사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지만 선장은 최대한 많이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각 승조원들은 어떤 일을 수행해야만 하는지 모두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두들 선장의 결정에 아무런 이의 없이 명령을 따랐다며 라루 선장은 진실성을 지닌 매우 훌륭한 선장이었고 최고의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니 전 제독은 한국전 정전 이후 라루 선장이 40여 년 동안 카톨릭 베네딕토 회 성 바오르 수도원의 수사로 지내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평생 봉사했다고 회고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지구촌 오늘,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97년 12월 3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120여 개 나라 정부 대표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대인지뢰 금지 협약을 채택합니다. 협약의 핵심은 극히 제한된 목적을 제외한 대인지뢰의 사용과 취급을 전면 금지하고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4년 내에 보유한 모든 지뢰를 제거하는 한편 매설되어 있는 지뢰는 10년 안에 모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서명식에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국제지뢰금지운동의 조디 윌리엄스 대표와 휠체어에 탄 지뢰 피해자들이 참석해 각국 대표들이 서명하는 현장을 지켜봅니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국가안전보장 차원에서 한반도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는 예외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 대인지뢰 금지협약, 일명 오타와 협약은 1997년 처음 체결돼 1999년 발효되면서 현재 160여 개국이 참여 중입니다. 남북한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33개 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1967년 12월 3일 남아공화국의 수도 케이프타운의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의 심장 이식 수술이 성공리에 행해졌습니다. 이날 수술은 뇌사 상태에 빠져있던 한 여성의 심장을 55살 남성에게 이식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을 이끈 사람은 남아프리카의 외과의사 크리스천 바나드였습니다. 케이프타운 의대 출신으로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심장 수술을 연구한 바나드는 수년에 걸쳐 동물의 장기 이식 실험을 해오다가 1967년 12월 3일 30여 명의 외과 의료진과 함께 환자인 루이스 워시칸스키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새 심장은 18일 만에 먹고 말았습니다. 신체 거부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투여한 면역 억제제가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악화시켜 폐렴에 걸린 게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